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상태와 관련한 북한의 설명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 자신을 위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토 원비어 씨가 입원해 있는 신시내티 대학 병원의 대변인은 원비어 씨가 안정적인 상태지만 뇌신경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학생인 오토 원비어 씨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선전물을 훼손한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이후 북한 정권은 원비어 씨를 재판에 넘겨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아버지는 언론에 아들이 재판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15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원비어 씨를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워싱턴 인근 공원에서 총상을 입은 스티브 스컬리스 미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스컬리스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컬리스 의원은 훌륭한 투사라며 회복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컬리스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라가 화합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그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스컬리스 의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을 겨냥한 총탄은 엉덩이를 관통해 뼈와 내부 장기를 손상했고 이로 인해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전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데 이어 15일에 세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14일 아침 의회 동료들과 워싱턴 인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운동장에서 야구 연습을 하다 스컬리스 의원은 괴한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스컬리스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 보좌관, 경찰관 등 5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쿠바 정책을 다시 강경책으로 되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처가 쿠바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이를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새로운 대쿠바 정책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3일 전임 정부에서 완화된 대쿠바 제재를 다시 강화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에 나와서 제재 완화가 쿠바 체제를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미국 기업이 쿠바군과 관련이 있는 쿠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부에 인터넷 접속 허용과 정치범 석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자신의 사법 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인터넷 트위터에 자신과 러시아의 관련 의혹을 만들어 놓고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제 사법 방해 혐의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미국 정치 역사에서 매우 나쁜 사람들이 주도한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미국 유력 언론인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들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등 정보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레이처드 레짓 전 국가안보국 부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국가정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선거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레짓 전 부국장이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러시아와 미국이 적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미 상원이 통과시킨 제재안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인들이 즐겨 쓰는 말 중에 홈 스위트 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뜻으로 집이라는 보금자리의 중요성과 감사함을 표현할 때 쓰이는데요.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이런 행복한 우리 집을 갖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대도시의 높은 집값이 종종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특히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 연구단지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는 미국에서도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는 유망기업의 직원들도 이 집값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 가운데 하나로 이 실리콘밸리에 회사를 두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직원들을 위해서 조립식 주택을 지어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한 번에 끼워 맞추는 방식의 건물인데요. 건축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만 단기 거주용으로 제작되는 만큼 오랜 기간 머물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을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16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3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32도, 신의주 18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은 18에서 26도, 함흥 15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14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DNCE의 노래입니다. Cake by the Ocean, 멋진 해변에서 이 시간을 즐겨보자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you moving so carefully. Let's start living dangerousl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한국군이 목요일부터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데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독도나 동해라고 표기된 자료를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지침을 세계 70여 개국 공관에 하달했는데요. 독도를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해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의결했고요. 이어서 일본 국회가 일명 공모죄 법안으로 불리는 논란 많은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독도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예, 한국 해군이 목요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독도 7명 다케시마 방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300톤급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함, 초계함, 유도탄 고속함을 비롯해서 해군과 해경 함정 7척, P-3C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 등이 동원됐고요. 공군의 F-15K 전투기도 동참합니다. 또 해병대의 소규모 신속 대응 부대도 유사시에 대비한 상륙 훈련을 벌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독도에서 한국군 병력이 기동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예,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키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목요일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로 훈련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에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의 군사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지난 3월에도 한국 해군이 미군과 함께 독도 일대에서 합동훈련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 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군이 방어훈련을 시작한 독도는 이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 섬이 지난 1905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이 시마네 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의 행정구역이라면서 주변 해역을 영해로 주장하고 베타아저 경제수역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영유권을 침해했다는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한국 해군의 장우 공보팀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이번 독도 방어 훈련은 이 한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도 있다고요?
예, 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일본해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는 자국의 주장과는 달리 동해 그리고 독도라고 표기된 지도나 간행물을 비롯한 자료를 보면 이 신고하라는 게시물을 세계 70여 개국 제외공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런 일본의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 국제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독도 그리고 동해와 관련된 표기 오류 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가 독도와 동해로 부르는 지역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다케시마 또 일본해라고 주장 홍보에 나섰는데요. 국제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 독도 혹은 다케시마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한편의 주장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섬 이름도 이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크루 암초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 섬이 위치한 바다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주장이 조금 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인데요. 마이크 펜스 및 부통령은 지난 4월에 핵 추진 항공모함인 이 칼빈슨함의 한반도 행을 언급하면서 일본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미군도 앞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해상을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한국 측은 이 일본해 표기가 옳지 않다는 그런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이 미 연방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해 표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지난 4월 말에는 미국에 사는 한인 11만 명이 일본해와 동해 표기를 함께 써줄 걸 요구하는 청원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상원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의결했다고 하는군요.
예, 미국 상원이 수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을 찬성 97, 반대 두 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란 제재 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형태로 마련된 건데요. 이 수정안이 첨부된 이란 제재법 역시 목요일에 98-2, 거의 만장일치 가까운 표차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정보당국이 개입한 데 대한 응징을 위한 건데요. 관련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의 국방, 정보기관, 또 군수 에너지 기업, 개인들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활동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이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상원 표결 이전부터 미국 정부는 두 가지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주변의 반군들을 지원해 내전에 관여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 상원이 수요일 새로 채택한 제재안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법조문에 자세히 적어서 보다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쉽사리 제재를 풀지 못하도록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 제재를 섣불리 해제하거나 또는 완화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미국 정치권에서 줄곧 있었는데요. 이번에 상원이 채택한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에는 앞으로 행정부가 러시아 제재 관련 규정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려고 시도할 경우에 의회가 이를 다시 검토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새 제재안은 이제 하원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 발효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일명 공모죄 법안이 통과됐군요.
예, 일본 의회의 상원격인 참의원이 목요일 본회의를 열고 이 테러 대책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165표 대 반대 70표로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이 테러 대책법안은 범죄를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가 있어서 일명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리는데요. 아베 신조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오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강력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원인 중의원은 이미 지난달 말에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베 총리는 목요일 참의원 통과 사실을 발표하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일본 야권 쪽에서는 이번 표결이 날치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예, 이 자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무위원회의 표결을 건너뛰기 위해서 이 중간 보고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이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직접 표결에 붙였는데요. 민진당과 공산당, 자유당 등 일본의 야권은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안까지 제출하면서 밤새 이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을 누르기에는 힘에 부쳤다는 분석입니다. 야권은 이번 표결을 날치기 강행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공모죄 법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 공모죄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도가 범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계획이나 연습, 복면이나 무기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처벌 대상의 범죄가 이 방화에서 저작권 위반에 이르기까지 무려 277개나 돼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과도한 감시사회로 만들 거라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이런 행보는 궁극적으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일본 국민들의 생각일 텐데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이 공모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엇비슷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찬성이 약 40%였는데요. 반대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모죄 법안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7%에 달했습니다. 이날 공모죄 법안이 통과되자 수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등 일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이 국제사회도 일본의 공모죄 법안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죠.
예, 사생활 권리에 대한 유엔 특별조사위원인 조셉 카나타치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달에 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테러 대책법안이 개인의 사생활 권리 침해 그리고 감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공개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카나타치 보고관의 서한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공모죄 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감시를 야기할 거라는 우려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대선기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검사 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일 공화당 하원 원내 총부인 스티븐 스컬리스 의원이 괴한의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이 붙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들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소식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의 관계자들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특별검사가 임명됐는데요. 특검 측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처음 보도한 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뮬러 특검이 조만간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 또 리처드 리지 전 이 국가안보국 NSA 부국장을 면담한다고 하네요.
네. 특검이 이들을 면담하려는 이유가 알려졌습니까?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선거 캠프가 러시아와 공무한 일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의 메모를 레짓 부국장이 썼다고 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저스 NSA 국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코츠 국장과 로저스 국장은 지난주 수요일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외부에서 압력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은 공개석상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다음 날 이 청문회에 나온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좀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물러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란다라고 표현했지만 자신은 이를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법 방해 여부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아침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러시아 공모 의혹을 지어내더니 아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꾸며낸 얘기에 사법 방해를 적용하려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랑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사무실은 FBI가 대통령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며 또 불법적인 일이기도 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자, FBI 측에서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지금 시점에서 정보를 흘린 걸까요?
네,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 NPR에 출연한 팀 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의견을 밝혔는데요. 백악관이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해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케인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 중이라고 미리 흘림으로써 특검이 해임되는 사태를 막으려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만약 특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사법 방해를 했다고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런 결론을 내려도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의 경우 기소가 아니라 탄핵할 수 있는데요. 탄핵권은 연방의회에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과반수 의결로 탄핵 소추하면 상원이 탄핵 재판을 벌이게 되고요.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지지하면 대통령이 해임되는데요.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돼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인 스티븐 스컬리스 의원이 수요일 괴한의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자,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미국에서 이 총기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불이 붙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 찬반 논란은 오랜 정치적 쟁점이자 여론이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총기 규제를 원하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들어서 총기 규제에 반대했죠. 이후 선거운동 기간부터 총기 소지를 옹호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연방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총기 규제 문제는 다시 잠잠해지는가 했는데요. 이 총격 사건, 그것도 연방의원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와 관련한 논쟁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를 원하는 민주당 측의 반응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수요일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민주당 소속의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직후에 총기 규제를 논할 때는 아니지만 거리에 총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총기 규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총기 박람회에서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안 등을 오랫 동안 지지해왔다면서 총기 규제는 모든 시민을 위해 매일 우려가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총기 범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캘리포니아 출신 제키 스파이어 하원의원 역시 미국 어디에서도 총기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수요일 이 총격 사건인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 총기 사고 희생자 가족들은 의사당에 직결해서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공화당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총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콜린스 하원 의원은 수요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때까지는 가끔 자동차 수납장에 총기를 넣고 다녔지만 이날 이후로 주머니에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총기 규제 목소리에 반박했습니다. 같은 공화당의 제프 던컨 의원은 범인은 총기 소지법이 까다로운 일리노이주 출신으로 범죄 기록이 있는데도 총기를 구매했다며 총기법 강화가 총기 사건을 막을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총기 규제 논란이 뜨겁게 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2년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영화극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코네티컷주 뉴타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론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 소유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주와 코네티컷주 등 일부 주에서는 총기 구매 조건을 강화하는 주법이 제정되긴 했죠.
예. 그러다가 지난해 또다시 총기 규제 논란이 불붙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9명이 숨졌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도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의 저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원하는 미국인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또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발의안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마련된 이 정신질환자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그 규제를 철폐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은 주정부가 발급한 총기 휴대 면허를 다른 주도 인정하도록 하는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처럼 총기 소유 규제를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번에 총격을 받은 스컬리스 의원입니다. 이 스컬리스 의원은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기 옹호단체죠. 이 미국 총기협회 NRA로부터 A+ 등급을 받을 정도로 막강한 총기 옹호론자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기관인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했군요.
그렇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인데요. 연준은 수요일 산하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0.75%에서 1%대인 기준금리는 1에서 1.25%대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하죠.
네. 자, 이를 두고 연준이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금리 인상은 널리 예상됐던 일이죠.
맞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올해 두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쳐왔습니다. 최근 미국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의 경우 실업률이 4.3%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수요일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 역시 견고하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물가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뒤로 연준은 오랫동안 이 기준금리를 0%대로 유지해왔는데요. 최근 미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연준이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5년 말에 한 차례 금리를 올린 뒤에 지난해 말에 두 번째 인상을 단행했고요.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 차례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대출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고요. 반대로 경기가 가열되면 이자율을 올려서 돈을 거둬들입니다. 연준의 이번 조처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좀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한편 연준은 양호한 경제 성장과 취업 현황을 들면서 보유 채권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4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사들인 재무부 채권과 주택융자담보채권이 대부분입니다. 연준은 2014년에 채권 구입 계획을 중단했지만 재투자는 계속해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전 세계 크고 작은 공항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 따르면 올해 즉 2017년에 전 세계 항공사들은 40억 명에 달하는 여행객을 실어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 바로 라이트 형제죠.
예. 자, 흔히 라이트 형제라고 불리는 이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그 가족 관계를 좀 살펴볼까요?
형이 윌버 라이트고요. 동생이 4살 아래인 오빌 라이트입니다. 형 윌버는 1867년에, 동생은 1871년에 미국 중서부 지역인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셋째와 넷째입니다. 위로 형이 둘이 있고요. 아래로 누이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예, 듣자니 사실 이 다른 남매들도 비행기 개발을 참 열심히 도왔다고 하던데요. 세상에는 실제로 이 비행기 제조에 나섰던 이 두 사람 이름만 잘 알려져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셋째, 넷째는 뭘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고무줄을 이용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이 날개 달린 장난감, 요새 같으면 헬리콥터 같은 걸 사다 줬는데요.
네.
그 후부터 아이들은 특히 이 하늘을 나는 물건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자, 한때 이 다섯 남매가 신문사를 함께 경영하기도 했고 또 자전거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사업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비행기 제작에는 점차 몰두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실 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본격적으로 비행기 개발을 나서기는 했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라는 데를 찾아가서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연구 개발에 나섭니다.
네. 자, 그래서 마침내 1903년에 최초의 비행기 이 라이트 플라이어 1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몸통은 가볍고 강한 나무로 만들었고요. 프로펠러도 나무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약 2m 44cm 정도 됐습니다. 날개는 천으로 만들었는데요. 길이가 약 12.3m였습니다. 무게는 174kg, 12마력의 엔진을 달고 있었습니다.
네. 자, 엔진과 이 프로펠러 사이의 동력 전달은 자전거 체인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체인이 이 팔자 모양으로 꼬아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두 프로펠러가 엇갈리게 돌도록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자전거 수리업을 하던 사람답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첫 비행 장소가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호크라는 해변가였다고 하는데 이곳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요. 바닷가에 모래 언덕이 있어서 추락을 하더라도 다칠 위험이 적기 때문이었죠. 저도 여러 해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요.
네.
정말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어떤 기록을 보면 이들의 최초 비행이 1903년 12월 14일로 나오는데 또 어떤 기록에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처음에는 12월 14일로 계획을 했죠. 그러나 이날은 프로펠러가 고장이 나서요. 시도만 했지 실제로 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일로 연기를 한 거죠. 오빌이 비행을 했습니다. 동생이죠.
예.
하늘을 난 시간은 12초, 거리는 120피트 정도, 그러니까 약 37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날 형과 동생 오빌은 번갈아가면서 비행을 했는데요. 이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 VOA 건물에서 길 하나 정도만 건너면 이 스미소니언 연구소에 항공우주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 플라이어 1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전문가의 설명도 듣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 이 조종사가 위, 아래 날개 사이에 엎드린 채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처럼 조종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직접 허리를 좌우로 움직여서 방향을 틀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조종사가 허리를 틀면 거기에 맞춰서 날개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방향을 틀게 된 거였죠.
예. 자,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에는 플라이어 2호가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1904년 11월인데요. 형 윌버가 개량 비행기를 타고 날았습니다. 16마력으로 출력을 높인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5분 4초 동안에 4.4km를 날아갔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한 10리를 날아간 건데요.
네.
시간과 거리도 많이 늘었지만요. 특히 이륙 후에 하늘에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이어 1, 2호까지 선보이게 됐는데
네.
플라이어 3호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까?
네. 1905년 10월 5일에 선을 보였는데요. 앞뒤로 좀 더 길어지고요. 30마력의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39분 동안에 37km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팔자 비행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네.
이 플라이어 1호와 2호는 시험용이었다면 플라이어 3호는 최초의 실용적인 비행기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형제는 미국보다도 유럽에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프랑스가 이들을 초청했는데요. 1908년에 형인 윌버가 설마 하던 유럽인들에게 그야말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이런 것이다. 이걸 눈으로 직접 보여준 것이죠.
네.
그의 첫 비행은 1분 45초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이 원이나 팔자를 도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이 비행장 주변에 운집한 수천 명의 프랑스인들은 윌버의 고개에 그야말로 열광을 했고요. 라이트 형제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죠.
네. 자, 이때 미국에 있었던 오빌과 또 누이 동생 캐서린도 윌버가 있는 프랑스에 합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1909년 1월이었는데요. 이들은 유럽의 부자들과 왕족들, 대중들이 찾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세 사람이 됐죠.
네. 당시 영국과 스페인 또 이탈리아의 왕들도 이 윌버의 비행을 보기 위해서 프랑스를 찾았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인기였겠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갔었다면서요?
네. 윌버는 이탈리아에서 또 다른 플라이어호를 제작을 하면서 조종사를 양성하고 공개 비행도 선보였습니다.
네. 자, 이때 이탈리아의 페데리코 발레라는 사진사가 직접 비행기에 올라서 첫 번째 항공 활동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죠.
네. 자, 손님을 태운 거죠, 이제.
예.
미국에서도 이들은 이제 영웅이 됐습니다.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은 이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격려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성공 덕분에 이들은 최초의 비행 학교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1909년에 유럽과 합작한 라이트 비행기 회사도 세웠습니다.
네. 자, 자유의 여신상을 비행기를 타고 돈 이야기도 아주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윌버는 1909년에 뉴욕시의 허드슨 폴턴 축제에서 비행기로 자유의 여신상을 돌았습니다. 이 열광하는 뉴욕 시민들 위로 33분간을 비행을 했는데요. 윌버 인생의 그야말로 최대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인 윌버가 1912년에 티푸스로 45세라는 한창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오빌은 자신들이 발명한 비행기가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76세까지 살았다고 하더군요.
네. 이 오빌은 자신들이 시작한 비행기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면서 또 수많은 용도로 쓰인 것을 다 지켜볼 수가 있었죠. 더구나 2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들이 엄청난 군사 무기로 변형이 돼서 사용된 것도 보게 되고요. 오빌이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조종해 본 건 1918년이었습니다.
예.
오빌은 1948년 1월 30일 고향인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첫 비행을 한 지 44년 만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오빌 라이트의 생일인 8월 19일을 항공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태어난 오하이오주와 첫 비행을 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모두 이 두 사람을 자기 주의 영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하늘을 난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close knit. be close knit. 미국에서는 서로가 아는 사이가 아니라도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걸 알게 되면 참 좋아합니다. Here in America, if you don't even know each other at all, but find out that you both have the same alma mater, you quickly become good acquaintances and aren't afraid to show your school pride.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워싱턴 DC 길거리에서 제가 다녔던 조지타운 대학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요. 보자마자 저도 조지타운 대 출신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거리낌 없이 조지타운 대학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그 사람은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게는 대학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close knit. 그럼 제가 그레이스와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Where's Saxon? So what are you studying there? How long have you been? And what's the environment like at school?
I'm a senior in the college. I'm an American Studies major, and I love Georgetown. So yeah. All things good.
I know. What do you like about Georgetown, though, specifically?
I love my major. American Studies is a really close-knit group. I love all of the campus activities. Mm-hmm. I love living in D.C. I love living at Georgetown. I like everything about it.
제가 그레이스에게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또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라고 물어봤더니 그레이스는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로 미국 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 4학년이고 조지타운 대학을 무척 사랑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지타운 대학교가 왜 그렇게 좋으냐고도 물어봤더니 Specifically, I love my major. 제가 전공하는 과목을 아주 좋아하고요. American Studies is a really close-knit group. 학과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예요. 학생들끼리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close-knit. Be close-knit이죠. Close. C-L-O-S-E. Close는 가까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e close-knit 하면 가깝게 지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e close-knit에서 be를 빼고 그냥 close-knit 이라고 하면 긴밀히 맺어진, 굳게 단결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be close-knit.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Hoya Saxa! So what are you studying there? How long have you been? And what's the environment like at school?
I'm a senior in the college. I'm an American Studies major, and I love Georgetown. So yeah. All things good.
I know. What do you like about Georgetown, though, specifically?
I love my major. American Studies is a really close-knit group. I love all of the campus activities. Mm-hmm. I love living in D.C. I love living at Georgetown. I like everything about it.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그럼 제가 한국말로 예문을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제 가족은 서로가 긴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돕습니다. 맞습니다. My family is close-knit. And we help each other when trouble strikes.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be close-knit. 가깝게 지내다. close-knit. 긴밀히 맺어진, 굳게 단결된 be close-kni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S.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Thank you for listening to Martin Talking의 Brother Louie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 cannot live together, try. Don't let him take your love from me. You're no good, can't you see? Brother Louie, Louie, Louie. I'm in love, set to free. Oh, she's only looking to me. Only love breaks a heart. Brother Louie, Louie, Louie. Only love's paradise. Oh, she's only looking to me.
loves more than he can handle, girl. Oh, come and stay by me forever, ever. Why does he go on pretending that his love is never ending, babe? Don't let him steal your love from me. You're no good, can't you see, brother Louie, Louie, Louie? I'm in love, set to free. Oh, she's only looking to me. Only love breaks a heart, brother Louie, Louie, Louie. Love's paradise. Oh, she's only looking to me. Brother Louie, Louie, Louie. Oh, she's only looking to me. Oh, let it, Louie. She's on the cover. Brother Louie, Louie, Louie. Oh, doing what he's doing.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세계화, 무역 자유화는 인적, 물적 교류의 전통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국경을 넘어선 사업과 무역, 금융 거래 또한 더욱 촉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국적 범죄 조직도 이런 발전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조직들은 마약과 사람, 소형 무기, 원유와 담배, 그리고 위조품과 같은 불법 물품의 유통을 위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상업용 제트기, 어선과 운반선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국제마약법 집행국 소속의 반범죄 국가외교안보 담당 데이비드 루나 선임 국장은 말했습니다. 국제범죄조직은 이런 활동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제기구에 따르면 불법적인 경제활동의 규모가 세계 총생산의 8에서 15%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런 범죄 조직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데이비드 루나 선임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루나 선임 국장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불법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무기와 위조 지폐, 담배와 다이아몬드, 천연자원 등 불법 제품에 대한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높은 수익률 때문에 테러 조직들이 자신들의 활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불법 활동에 손을 뻗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 가운데 하나인 AQTM은 아프리카 사헬과 마그리브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역권 내에서 거래되는 마약에 세금을 징수하며 테러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밀수와 인신매매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AQTM과 ISIS는 리비아와 마그레브, 사헬, 서아프리카 지역의 극단주의 폭력 세력과의 공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루나 국장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테러 조직이 야기하는 불안정과 부패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미국 관계 당국의 국제 공조를 지원하고 동맹국과 아프리카 지역 협력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루나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